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을 합해서 오늘까지 세 번에 나누어서 그 사탄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이틀 동안에는 사단의 기원, 사단의 명칭,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책략을 쓰는지,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 영역,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한 그 권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비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의 사람에 대한 권세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룹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신자들에 대한 권세예요. 사탄이 권세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어쩌면 모를 수도 있는 질문.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라고 성경이 가르쳐 줄까요? 누구의 자녀? 사탄의 자녀, 혹은 마귀의 자녀, 혹은 마귀의 자식.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불신자들이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악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탄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튕겨나가는 거예요. 계속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뭐 옥토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길가에다가 씨가 뿌려졌어요. 뿌려졌더니 새가 날라와서 씨를 먹더라 안 먹더라? 씨를 먹더라. 그 새를 뭐라고 예를 든 건가 하면 사탄이라고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즉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못 먹도록,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가슴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세금세 잡아먹어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 못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된 창조 작품이었는데 악이 들어가고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제가 다녔던 유치원은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이태원 제1장로교, 아직도 잊어버리지도 않네. 이태원 제1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을 다녔어요. 국민학교라고 하면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도 제가 원하는 대로 초등학교를 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스쿨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치맛바람 때문에. 그래서 미션스쿨을 갔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뺑뺑이를 쳐가지고 미션스쿨로 갔어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렸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빼앗아가고 있었고 먹어가고 있었고 복음을 가슴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가족들이 할 수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척들이 교회 다니실 거라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팔 걷어붙이고 예수 믿으면 가만두겠다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셨어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선교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도 목사님 되셨고. 그러나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박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복음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슴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싹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도록 유도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때로는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가 오늘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제자라고 그랬다니까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 텐데 베드로의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후에 유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딜을 하죠. 무슨 딜을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 딜을 하는 거예요. 언제? 사탄이 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바로 그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근데 먼저 이제 불신자로 놓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길로 가게 해요. 제가 교회 아니라고 먼저 예를 들은 것은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더 드리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고 구제할 때 쓰시라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였던 거죠. 나도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명예욕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 앞에 갖다 놓기로 결심을 하고 가고 있는 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 아까운데 반만 갖다 주자. 그래서 부부가 각자 이제 사도 앞에, 즉 교회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가득하고. 옆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이제 남편입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왜 네 옆에서 너를 이렇게 찝쩍대고 있냐? 그렇게 안 그랬어요?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네가 왜 교회를 속이냐? 네가 왜 나를 속이냐?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었을 그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 모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는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두 번째로 보내면서 너희 교회 안에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불법한 자는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에요. 가짜 목사들이에요. 가짜로 은혜 받았다라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로 이적을 만들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적을 보이는 것 같고 역사를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멋있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는 기적은 다 가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다고 저쩌다고 그러고 뭐 사람을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벌써 일어났다고 했는데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고쳐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은 엄청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짜들을 심어놓고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소위 말하는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원주다, 자기가 교주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 신천지, 통일교,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목사인 척 그러나 결국에는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신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정말 부끄러운 기사 하나 있었죠. 어느 여자 목사가 뭐 한국에서 살면 안 된다 그래가 그 피지라고 하는 그 섬에 그냥 돈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간 사람 모두를 그냥 농장의 노동자로 그냥 살게 하고 여권 다 뺏고 아니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도 우습지만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진짜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저에게 100달러만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셋이 있어요. 세일해서 200달러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저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셔야 합니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기를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지금 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아, 거짓 선지자들은 저렇고 거짓 목사는 저렇고 뭐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 저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살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종 그러니까 아 이건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의 종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주의 종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주의 종의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잖아요. 예, 아니요. 맞죠? 목사가 제사장이면 여러분도 제사장이요. 목사가 선지자면 여러분도 선지자요. 목사가 왕이면 여러분도 왕이에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라고 놓고 마땅히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다시 말하면 친절해라 해요. 그리고 참아라.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져야 하는 자세예요. 아, 저는 한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그냥 대판 가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한번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그리고 나서 성질이 그래도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지 우리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참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친절을 베풀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상대가 불신자인데 또 알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백성 하나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못된 말하고 그러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으면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친절로 이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탄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신자에 대한 사탄의 권세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이 예를 들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욥,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할지 아니까 지금 아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욥과 똑같은 고난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공격을 욥이 받았는데 그 똑같은 공격을 여러분이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자연재해로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은 죽을 만큼 아파요. 친구들은 위로한다시고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이거는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예요. 욥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친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재산에 통해서 공격을 하고 목숨 생명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욥의 외부는 공격할 수 있었어요. 외적인 모습은 공격할 수 있었지만 욥의 마음은 공격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의 신앙은 건들지 못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데에는 사탄이 실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아까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도 사탄에게 이렇게 농락당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셨는가 하면 야 베드로야, 그러니까 시모나 그러는 거예요. 시모나 보라, behold라고 할 때는 뭔가를 강조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시모나 잘 들어. 사탄이 너를 옆에서 밀가부르듯이 너를 잡으려고 요구하고 있다. 너를 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다죠. 베드로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갔다예요? 아니죠. 옆에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농락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그 농락에 넘어가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다?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리고 농락을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까지 저버렸습니까? 실망은 했어요. 좌절하기는 했어요.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거기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갈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과정에 중간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를 사탄으로 하여금 농락당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잠시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를, 베드로의 영원한 생명까지 걷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탄의 공격을 절대로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목사도 공격을 받고요. 여러분들도 공격을 받고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어떨 때는 못 일어나서 그냥 허둥버둥장 아둥바둥 되면서 그냥 어둥대고 있고 그냥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혼까지는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간에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그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엄청나게 연약한 모습을 보았기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들한테 뿔 달고 달려와서 칼 대고 창 대고 그러면서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 포장하고 있고 뱀처럼 간교하게 숨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하고 있지만 두 군데만 일단 이야기를 합시다. 가정과 교회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특별히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가정에서 이혼을 할 때 이혼 사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은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이게 너무 방대해요.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가정을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스마트폰이 발달을 해서 요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가 하면 Heat and Quit. 아, Heat and Quit.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랑 성관계할 사람 앱에다 올려요. 그러면 답장 와요. Heat. 놀고 Quit. 그런 애플리케이션까지 있어요. 미국의 어린 자녀들이 제일 먼저 포르노를 접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몇 살인가요? 6살. 부모들이 보다가 그냥 방치해 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된 경우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서 약점을 가지고 지고 흔들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들고 부부 사이에서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 용서와 사랑이 없고 형제들 사이에서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만 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도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1년, 1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탄의 영향력이 끼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말로는 하고 있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나의 의, 나의 자랑, 내 경험, 나가 더욱더 중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럴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헌금 많이 하고 목사에게 뭐 밥 많이 사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썩어져 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가 아픈 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매주마다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 사는데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소리 듣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교회야? 나 교회 안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사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준 거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비춰준 거잖아요. 돈과 명예, 사람 눈치 보는 것 그곳에 다 내어주고 말았어요. 사탄이 그것 가지고 다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사탄은 영향력을 가지고 덤벼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덤벼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탄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교회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몰아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죽음 가운데로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육신을 지고 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기 위해서 그 자를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사탄에 대한 책략에 대한 우리들의 방법, 그러니까 방비, 우리들의 방어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머물자. 복음에 머물자.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악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무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무기를 살 수 없습니다. 건강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력으로도 사탄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얻을 수 없고 말씀 안에서밖에 얻을 수가 밖에 없고 복음 안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때 우리가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의는 내가 이 땅 위에서 착한 척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보혈의 의, 바로 그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내 모습으로는 못 가지. 근데 내가 이래 봬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욥에게 그냥 못된 짓을 했을 때에 그래도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간직하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씁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해올 때 말씀으로 공격을 다시 우리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외칠 때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대항하는 그 과정에서 그 교두보에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지역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을 하면서 전쟁하는 그 전초기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는 전초기지 교두보를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 없을 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일까? 개인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와 대항해서 싸우게 하시고 점령해 가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에 얽매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오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들끼리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뒷걸음질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한 번씩 물어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전적은 어땠을까? 우리는 이기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은 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악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